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더 바람직한 삶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몇 가지 헛된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이 정신없이 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없이 일을 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나는 왜 아무런 즐거움이나 행복도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목적 없이 어떤 사명에 대한 감각이 없이 그저 정신없이 부자가 되어 보려고 노력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열정, 그런 노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하다, 이거 완전히 비참한 일이다 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불행인데 사소한 불행이 아니고 이거 아주 고약한 불행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문을 읽거나 전도서를 읽거나 일관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으르게 살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 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중요한데 바른 목표가 사실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떤 바른 목표 없이 그저 열심히 그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은 나중에 결국에 내가 뭐하러 이런 고생을 했느냐 이런 단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부지런히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거룩한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일상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돌보고 챙겨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러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혈연의 형제나 혈연의 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내 아들 내 형제 아니라 손치더라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잘 짊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열심히 일하고 이 사람은 왜 열심히 부자가 되었는데도 나중에 결국 탄식하게 됩니까?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세상에는 연약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잘 도와서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도요 이게 결국 삼시 세끼밖에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아무리 먹어도 그게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구제하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재물을 가지고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움켜쥐는 것, 쌓아두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 흩어보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게 8절에서는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끝없이 수고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와 조금 대조해가지고 9절부터 11절은 두 사람에 대한 혹은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8절에서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8절에서 언급하는 것과 9절부터 12절까지 언급하는 것은 약간 서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어제 우리 설교할 때도 인용했지만 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 방식으로 둘이 더 함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그런데 혼자 살다가 넘어지면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작은 문제 앞에서는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쉽다 손치더라도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을 혼자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누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겨울철에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지만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언급하는 건 12절에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둘이 함께 있으면 더 수월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거죠. 전도서가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는 삶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이요 깊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 더 나은 삶이 있는 거야. 이거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귀한 삶이 있는 거야. 그거 영원한 거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충분한 것이 아니야.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경험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로운 삶인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영원한 가치를 갖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게 바람에 불려 지나가 버리는 것은 얼마나 참 허망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전도서를 읽으면서 허망한 인생,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 아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부자 되는 게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 많은 재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하고 돈을 많이 모으는 거 좋은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네 옆에 누가 있느냐?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네 옆에 아무도 없고 네 인생이 혼자라면 그거 얼마나 불행하겠니? 이렇게 질문하면서 누군가 넘어지면 네가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홀로 외로이 떨고 있으면 곁에 있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 누가 정말 어제 언급한 것처럼 학대를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악에 대항하여 맞설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홀로 살도록 버려두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외로움이 아주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요즘처럼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없어요. 요즘은요 혼자 시간 보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혼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잘 놀고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절대로 확신하지 마시고 혼자 사는 것 좋은 것 아니다. 그래서 늘 함께 있어주는 연습,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연습,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연습, 누군가 곁에 서 있어주는 연습을 계속해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가난한 젊은이가 왕보다 낫다.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해서 이 사람은 왕인데요. 늙고 둔해요. 특징이 뭐냐면 경고를 더 받을 줄 몰라요. 남의 조언을 들을 줄 몰라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에게 조언을 받을 줄 아는 충고를 받을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온 세상을 호령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라는 것은 왕이 볼 때는 조금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의 그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른다면 내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혁명적인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왕이라고? 사실 그거 별거 아니야. 저 왕 태어날 때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왕이 된 거야.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권력을 쥐게 된 거야. 처음 태어날 때부터 왕후장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사실 14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은요 왕 별거 아니야. 왕?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왕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왕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보면 15절부터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지뢰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본문이 이 15절 16절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어도 결국 죽는다. 저 왕 죽으면 또 다른 왕이 일어나고 그중에는 많은 백성의 지지를 받고 많은 백성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있어도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권력자가 등장하는 거야. 한마디로 권불십년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래요. 왕. 지금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어도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왕, 또 다른 왕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왕이 있어도 무수한 사람들이 그 지리를 받아도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왕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다른 왕 따라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권력이라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왕의 세력이라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왕이냐? 네가 가난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충고를 잘 받을 수 있느냐? 너는 경고를 잘 받을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한 지배 혹은 그 말씀에 의한 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세상을 호령할 만하냐? 얼마나 잘난 체할 수 있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누군가가 내게 경고하고 너 그거 아니잖아. 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 좀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하고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인생에는요 더 바람직한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더 선한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아도 결과는 똑같아.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그러니 인생은 무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저 세상을 호령하는 왕도 결국 무너질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지난번 다니엘처럼 세상을 호령하는 괴물 같은 짐승이어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비록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세상을 호령하는 왕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매인받은 삶을 살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